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8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올라서 돌아가시더니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이라 하심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 뒤에 세 절만 읽었지만 그 실제적인 이야기는 26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가다라라는 이 지방이 이제 개역성경에는 거라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지방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지명대로 하면은 게르게스 이렇게 좀 지명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요 가다라 지방에 이제 이르렀을 때 2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심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마귀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는 대단히 두려워 이제 떠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외쳤냐면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아까 마귀들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29절에서 보니까 부정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unclean spirit, 그 부정한 영이 지금 마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심에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군단이라는 것은 이 군대의 그 어떤 그 이 단위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그 단위로서 아마 한 10개 대대가 모여서 한 개의 군단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 해당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마귀가 한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한 6천 명 정도의 지금 마귀가 한 사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사 기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더라.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으므로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구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심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마귀가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귀들은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전체가 다 육체를 갖지 않습니다. 영들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 천사들도 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이 이제 육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중에서 이제 그들이 마귀죠. 그 마귀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육체를 입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이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질주를 해가지고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숨이 막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34절에 보니까 그 일을 보고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뭐 난리들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마귀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돼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고선 대단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36절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37절부터의 그 본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귀 들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마귀 들린 것과 의학적인 그 어떤 질병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간질에 걸렸다거나 어떤 정신 분열에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그 이 생리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떤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그건 좀 질병,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멀쩡한데. 멀쩡한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대단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마귀 들려서 이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실체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귀 들린 것도 지금 영적인 현상이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실제인 것만큼이나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도 또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비유나 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마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의 그 순서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장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라는 게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면서 왕이시다. 그분이 특별히 왕이시다 하는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실제로 왕이 탄생하십니다. 응애하고 탄생하시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이제 침례자 요한이 그 왕이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4장에서 드디어 왕이 등장하시는데,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30세쯤 되셨을 때의 일이죠. 곧바로 이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왕의 그 통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왕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데, 그 통치 원칙을 보니까 이것은 그 인간의 어떤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국가, 그러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명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속성이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왕이 요구하시는 그 인간들의 의라는 것은 이것이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의란 말이죠. 오리를 가자하며 십리를 가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참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의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통치 원칙을 제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과연 이러한 왕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들, 뭐 나병을 고친다든가, 뭐또이 마비병이나 열병이나 혈루증이나 또 눈먼자를 고치거나 이런 사건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8, 9장 내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이 성난 파도,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이또 자연 세계, 그러니까 육체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있어서도 이분이 왕 되신 분이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8, 9장에 또한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세계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자연 세계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분이 주인이시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지금 이 마귀 들린 자를 내쫓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이왜 예수님이 이 마귀들을 내쫓는지, 이 사건을 좀이 사건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게 맞다는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그러한 병고침이나 이런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병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일단 오늘 본문 내용으로만 조금 다시 이야기를 축소해 보시면, 여기 오늘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두 종류의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한 사람이 지금 마귀에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속성.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온 우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렇죠? 스라비니, 구루비니, 천사니 하는 그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물은 사물의 특성만 갖고 있습니다. 사물이 식물의 특성이나 동물의 특성을 갖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특성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물에 대고 그 사물을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대고 빌고 있고, 달에 대고 빌고 있고, 나무를 깎아놓고 빌고 있고, 돌을 쌓아놓고 비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성이 없어요. 사물일 뿐이에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도 식물의 특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어때요? 동물도 동물의 특성만 가지고 있어요. 영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도 영들, 천사나 스랍이나 구름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도 영들의 특징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특성을 같이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가 지금 인간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분은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특성과 완전하게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아담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아담이 그랬듯이,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이 영과 혼과 육의 그 질서가 완벽하게 잡혀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몸은 흙덩어리예요.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입니다. 진흙, 흙덩어리, 먼지예요. 이 흙덩어리를 빚으셔서 그 안에 생명의 숨, 그걸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이제 영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 세 부분의 질서라는 것은 아담의 그 영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의 그 혼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나 그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전적으로 영에 복종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에 복종하니까 이 혼의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종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혼에 복종하고 혼이 영에 복종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아담, 이 아담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이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질서가 가장 잘 잡혀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반복적인 예수님의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본인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이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이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제한되셨던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완전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그런 전적인 그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100% 맞추어서, 물론 모든 것을 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지어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코드를 맞추면서, 주파수를 맞추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그러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도 참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시거든 이 고통의 이 잔을, 이 고난의 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어쩌면 그 죽음에 앞서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 뜻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는 것이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그 인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떤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남자는 오랫동안 마귀에 들려 있었습니다. 부정한 영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에 들리게 되면 마귀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옷을 입고 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우리가 옷을 입혀서 이렇게 데리고 와 있습니다. 제가 두어 번 그 옷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가꾸거나 예를 들어서 뭐 추위를 피하거나 뭐 또 상처가 나는 것을 피하거나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옷을 입게 된 그 이유는 죄와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이것은 죄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미와 관계된 것도 아니고 보호와 관계된 것도 아니고 패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떠나버리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흙덩어리인 자기의 모습이 그냥 보인 것입니다. 원래는 흙덩어리 맞죠. 원래는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즉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즉시로 자기의 그 흙덩어리와 같은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으로 그 온몸을 덮어주시게 된 것이 옷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지금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옷을 자기의 그 신체를 많이 노출하고 이렇게 다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세상 문화에 만끽해서 세상 문화 속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노출이 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노출이 심한 것은 마귀와 관련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심리교회에서 우리가 자매들에게 자꾸 이렇게 긴 치마를 이렇게 입도록 하고 우리가 뭐 나시나 이런 배꼽티나 이런 거를 입지 않게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마귀의 특성이 지금 자꾸 옷을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지배받지 말라고 마귀의 특성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귀 들린 사람 영적으로 볼 때에도 영적인 수치 즉 이 자신의 그 이 죄로 인한 그 수치 이것이 지금 덮여지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집에 거하지 않았다. 27절에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형성하지 않고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은 마귀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자와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있으면서 부모의 권위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은 어리고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권위 하에 있도록 권위에 순종하도록 교육시키는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교육시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거역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하에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배우고 형제 간의 우애를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나누고 겸손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 패역한 이 인본주의자들이 이러한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학교에 위탁하게 하거나 학원에 위탁하거나 심지어 교회에 위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집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만의 또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그 자녀들을 교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그런데 마귀 들린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불행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또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또는 둘 다가 외도를 한다거나 또 한 사람이 방랑벽이 있어서 늘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늘 외박하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거나 도박에 빠져서 집에 안 들어온다거나 술에 빠져서 집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맞벌이로 인해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낮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10시, 11시에 들어올 때까지 그냥 방치된 채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있게 되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폭력이 있게 되고 이 가정에 학대가 있게 되고 이런 파괴적인 이런 이 가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 들린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았다. 즉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 사람을 몰고 가면 광야로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무덤이나 광야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산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공동묘지나 광야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어있는 시체들 사이에서 무슨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그래야 인간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각자가 다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삶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죽은 존재 사이에 그냥 그렇게 거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가지셨던 그러한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과 성령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두 분이 또 다른 이 각자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특성을 보이면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창조하신 이유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뭐 그런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가지셨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 전체 이 사이에서도 그러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누리셨던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까? 단순히 지금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지금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가고 헌금 뭐 1, 2천 원 헌금함에 넣고 가고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즉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또는 광야에 거하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정상적인 관계, 남자는 그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 여자가 단정하게 가정의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귀에 의해 일정 부분 가정이 파괴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하에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파괴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4절에 보니까 사슬과 족쇄로 묶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슬과 족쇄로 묶어놨다. 그런데도 사슬과 족쇄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면 묶은 것을 끊고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슬과 족쇄로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삶, 이건 뭡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삶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제라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보다 높은 어떠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려서부터 자발적인 복종과 또 자기 제어와 절제와 인내와 이러한 것들이 그 삶을 통해서 훈련이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권위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사람은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반골 기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쯤 된다 이러면 다들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다 이렇게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대통령도 비판하고 뭐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이래야만 뭔가 식자층인 양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뭔가 이 정상적인 그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어용이다 무슨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걸 되게 무시합니다. 대단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지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건 뭡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1분에도 수십 명씩 죽이고 발로 차고 칼로 목을 끊고 뭐 피가 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게임을 하고 이 귀에다가는 이 이어폰을 꽂고서는 그 궁창궁창하는 그 이 반역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로그막을 듣는 그 동안에는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로그막이 왜 나쁘냐? 예, 로그막은 그 음악의 정신 자체가, 태동 자체가 반항의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반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베베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뒤틀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여러 번을 가르쳐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참 제가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악하게 고집이 세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만을 뭐 보고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고집이 센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슬과 족쇄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도 지금 청소년들,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의 권위하에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사랑스럽지요? 저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매를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아이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걸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반항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형제도가 정당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형벌이 아무리 가혹해도 그 가혹한 형벌로 인해서 예방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벌 이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이 형벌의 이 어떤 이 경고 효과,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지 않으려면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선 이렇듯 이 완전히 서로 완전히 다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마주대하고 서 있는 곳이 지금 이 가다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타락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아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연합된 이러한 관계가 불가능한 그러한 삶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남편이며 비정상적인 아버지이고 비정상적인 아내이며 비정상적인 어머니이고 비정상적인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옷을 입지 않아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전적으로 마귀에게 휘어잡혀서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마귀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마귀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히 마귀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둘째 사람,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했어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서 회복된 아담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적으로 그 삶이 제어가 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사람이 대면하면서 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이 돌아왔다. 35절에 또 보니까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리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이런 옷도 입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곧바로 그 시간부로 지금 직장으로 출근했습니까? 그 시간부로 먹을 거 챙겨서 놀러 갔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38절에는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 인간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야만 되지요. 정상적으로 다시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기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직장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앉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사람들로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고 하는데 생명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 세상에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 그러한 것들에 내 온 마음이 다 거기가 있고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다면 도대체 그게 마귀로부터 해방된 삶이 맞습니까? 그러한 삶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놀러 가야 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살게 될 때 또다시 그 우리가 해방되었던 그 마귀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설사 그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원히 그 구원은 안전하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서로 마주대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완전한 인간, 가정이 회복되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통제가 되고 자기 절제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있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나와 이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마귀에게 대단히 많이 짓밟혀 있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마귀들린 사람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애초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조차 하지 못한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인격적으로 나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분을 대면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내 자신을 개선시키고 내 자신을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무슨 수도를 하고 그래봐야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인간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우리 인생을 바르게 고쳐주실 수 있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인격적으로 이미 대면하신 그러한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마귀의 특성을 자꾸 우리 삶에서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이 완전한 그 아담의 형상,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39절처럼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이라 하시는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